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4차 고위급 회담이 오늘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군의 포위대 공습을 받고 있는 도시들을 지원하는 문제 등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리아크 고문은 또 벨라루스에서 열렸던 회담에 참석했던 고위급 관리들이 이번에도 나설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뤄진 대화들의 초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회담들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포위된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폴에 대한 보급과 주민들의 탈출 보장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러시아군이 지난 24시간 동안 서쪽으로 공습을 확대했지만 중대한 전진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의 군기지를 타격해 3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군기지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연결하는 핵심 시설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암울한 날이라면서 나토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안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늘을 닫지 않는다면 러시아 미사일이 나토 영토에 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군사 장비 등의 지원을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 등은 오늘 익명의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할 군사 장비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러시아가 중국에 요청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자우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가짜뉴스를 잇따라 유포하는 등 속셈이 매우 사악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중국이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CNN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이 같은 경제적 제재에 대해 세계 어떤 나라, 어느 곳이든 러시아의 생명줄을 건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나는 그저 이곳에 앉아서 공개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일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직접적이고 은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설리번 부장관과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은 이날 회담에서 미중 관계 현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양국의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스위스 취리히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진 이래 공식 회담으로는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날 회담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중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를 도울 경우 직면하게 될 경제적 제재 등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지난주에 만일 중국 기업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수출 규제를 어긴다면 중국이 생산하는 제품의 필수적인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어제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3일과 9일 사이 우크라이나와 주변국들에서 79만 1,021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과 8,012명의 사망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벤커코프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술 책임자는 지난 9일 불행하게도 이 바이러스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속적인 확산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우리는 각국이 매우 다른 상황과 도전의 직면에 있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커코프 책임자는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동과 난민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가 미국 시각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규 시즌 경기를 시작합니다. 최저임금, 보너스 규모, 부유세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난 석 달간 팽팽하게 맞서왔던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 측이 지난 10일 잠정 합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구단은 문을 닫고 선수들도 공식 훈련을 할 수 없었던 직장 폐쇄도 해제됐습니다. 구단들은 곧바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선수들의 몸풀기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프링 캠프는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됐고요. 구단에 소속되지 않은 통상 최고 실력의 내로라는 선수들이 몸값을 더 높이고 또 구단은 팀 가치를 올려줄 선수를 선택하는 자유계약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좋아하는 구단을 응원하면서 또 팀마다 예정된 162 경기를 오롯이 즐길 수 있게 됐고요. 어느 팀이 어느 활약으로 또 올해의 메이저리그 최강자가 될지 그것을 지켜보는 야구 보는 재미를 지키게 됐습니다. 자, 미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최저 연봉은 기존의 57만 $500에서 7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점차 늘려서 78만 달러까지 올리는 것을 합의했는데요. 파행의 최대 쟁점이었던 세금 문제, 그러니까 부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선수 노조 측 주장에 사무국이 한 발 다가서는 것으로 타결됐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는 유니폼에 붙이는 패치와 헬멧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투수가 공을 던지는 시간을 14초에서 19초로 제한하고요. 내셔널 리그도 아메리칸 리그처럼 수비는 하지 않고 타격만 전념하는 지명타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두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에서 달리고 있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셔틀버스 소식과 비용 부담 없이 아이들이 음악이나 미술을 배울 수 있다는 수도 워싱턴 DC의 시다 아트센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화요일 오전에는 함경북도 청진과 선봉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아침까지는 자강도 중강과 강계 양강도 지역까지 눈비가 이어집니다. 눈은 5cm 안팎, 비는 5mm 정도를 예상합니다. 또 평안북도와 황해도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쪽 지역은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공기질 나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삼전이 영하 12도입니다. 희산과 중강이 영하 6도, 청진과 평양이 영하 1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개성이 영하 2도, 함흥이 0도, 원산 2도, 장전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영상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희산이 4도, 중강 5도, 신의주와 청진이 7도고요. 함흥과 원산은 10도, 평양, 장전이 11도입니다. 그리고 황해도 개성과 사리원 신계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역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시설에 대규모 폭격을 감행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선전과 지린 등 주요 도시들이 봉쇄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식량 공급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개전한 후에 북부, 동부, 남부 지역을 공략하던 러시아군이 지난주부터 서부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침공 18일째인 13일 우크라이나 서쪽 야보리우에 있는 훈련장과 군사시설에 순항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이 공격받은 야보리우가 폴란드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국경 지점에서 불과 25km 거리에 있습니다. 또 피난민들이 폴란드로 가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는 르비우와도 약 6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러시아군의 이번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공격으로 35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 바로 앞을 폭격한 건 서방에 보내는 경고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서방의 지원을 경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 호송 대열이 적법한 군사적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야보리우 공격은 그런 경고를 재확인한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지상군이 수도 크이우 도심에서 약 25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도심 외곽 그리고 이르핀 같은 인근 도시에서는 러시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총 공세를 받고 있는 남부 마리우폴 주민들은 전기와 난방, 물 공급이 끊긴 채로 지내고 있는데요. 현지 지역 당국은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키우, 체르느히우, 수미, 드니프로, 미콜라이우 등 도시들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의 지도자들이 잇따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지난 10일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세 정상은 지난 10일에도 통화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의지를 보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계속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3일 밤 대국민 연설에서 또다시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위해서 러시아와 계속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이 회담 장소로 예루살렘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단은 세 번의 대면 회담에 이어서 14일에 4차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군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이미 예측했던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한 주 전부터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북서쪽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3일 CNN, CBS 등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각대로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있고 지리적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폴란드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건가요?
설리번 보좌관은 만일 실수로라도 러시아가 이 나토의 영토를 공격한다면 나토는 집단안보조항에 의거해서 동맹을 결연히 보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 영토의 1인치까지 지킬 거라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예. 자, 설리번 부장관의 발언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설리번 부장관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 장비와 여타 지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물질적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지 러시아에 실제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만약 중국이 실제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중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돕는다면 제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에 이른바 생명선을 제공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손실을 벌충하게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 점을 중국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네요.
네, 설리번 보좌관과 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1회인가 회동했습니다. 양국 간의 이런 고위급 회담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7위 회담 후 약 5개월 만인데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또 북핵 문제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2년 전 처음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보다 더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요? 어느 정도나 심각합니까?
네, 중국 본토의 경우는 신규 감염자 수가 지난 4일에는 200명 미만이었는데요. 10일에는 1,000명을 돌파하고 12일에는 3,000명 넘게 나오는 등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우한 등 일부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갑자기 감염자가 폭증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전파력이 강력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강력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등장해서 당국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는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 곳은 도시 전체를 봉쇄하곤 하는데 이번에도 봉쇄 조처 내린 곳이 있습니까?
네, 14일을 기해서 광둥성 선전시에 봉쇄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 선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중국의 4대 도시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4대 도시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봉쇄됐습니다.
네, 선전이라고 하면 특히 첨단 산업으로도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미래 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구 1,750만 명의 대도시인데요. 선전시 당국은 13일 코로나 확산을 통제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봉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봉쇄하게 되는지 그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까?
네,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도시 전체의 대중교통은 운행이 중단되고요. 긴급 상황이 아니면 모든 주민은 집에 머물고 기업과 기관들은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슈퍼마켓,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도 문을 닫고요. 물, 전기, 통신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도 생산 활동을 중단합니다.
네, 선전시 말고 또 봉쇄된 도시는 어딘가요?
네, 인구 약 900만 명의 창춘시 그리고 약 400만 명의 지린시와 옌진시도 지난 주말에 봉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하이 같은 곳은 도시 전체가 봉쇄되진 않았지만 초중 고등학교가 휴교하는 등 방역 조처를 강화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상하이도 확산세가 심각한 곳인가요?
상하이에서는 3월 들어서 700건 넘는 감염자가 보고됐는데요. 이 가운데서 630여 명은 무증상자입니다. 중국은 확진자 그리고 무증상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상하이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는 좀 작은 것 같네요.
네, 상하이는 2019년 기준으로 2,600만 명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의 최대 도시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700여 건의 감염 건수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막아서 지역사회 전체의 확산을 막겠다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콩 상황도 같이 볼까요?
네, 홍콩은 좀 더 상황이 심각한데요. 홍콩 당국은 14일 지난 24시간 사이에 2만 6천 건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고 250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랑 홍콩 행정장관은 현재로서는 홍콩 전체를 봉쇄할 계획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전 세계 식량 안보 위기가 더 높아졌다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 농업 기구 FAO의 취동위 사무총장은 생산 차질과 공급망 문제가 세계 식량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모두 중요한 곡물 수출국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FAO에 따르면 전 세계 곡물 수출의 3분의 1을 이 두 나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유의 경우 두 나라가 전 세계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리는 약 19%, 밀은 14%, 옥수수는 4%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다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밀과 해바라기유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해 왔는데요. 하지만 보름 넘게 전쟁이 벌어지면서 곡물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전쟁 때문에 뭐 수출로가 막혔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주로 남북흑해연안의 오데사항 그리고 마리우폴항 등을 통해서 수출해 왔는데요. 러시아군의 포위로 이곳들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 자체도 자국민에 대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밀과 귀리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고 하죠.
네, 세계 곡물 가격은 이미 신종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요. FAO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세계 식량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FAO는 계속되는 공급 차질로 식량과 비료 가격이 8%에서 최대 20%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네. 자, 비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중요한 비료 생산국입니다. 비료의 주 성분인 요소 가격이 1년 새 3배 이상 뛴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럽의 농가들은 이 러시아산 비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럽의 곡물 생산에도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만일 전쟁이 조만간 끝이 난다면 이런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으로 농경지가 훼손된 것 외에도 농사를 지을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는 건데요. 취동희 FAO 사무총장은 밀의 경우는 우크라이나는 6월이 수확철인데 대규모 사람들이 해외로 피난 가서 추수를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 때문에 곡물들을 이렇게 수입하는 나라도 타격이 크겠습니다.
네,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동 등지 나라들이 큰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집트, 터키, 방글라데시, 이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밀의 6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튀니지, 예멘, 파키스탄 등도 이 두 나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국가가 곡물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가난한 나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곡물 생산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캐나다와 미국, 아르헨티나 같은 다른 주요 곡물 생산국들도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의 밀 저장분이 이미 바닥이 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주요 곡물 생산국들도 자국 내 국내 공급 물량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메리카 나우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드립니까?
네, 미 보건당국이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공중보건에 관한 법규, 일명 타이틀 42에서 홀로 국경을 넘은 아이들은 예외로 하는 조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주 낙태법과 관련해 주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에서 특정 인종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남부 국경을 홀로 넘은 그 다른 나라의 아이들을 지금처럼 계속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12일 관련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CDC 국장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비시민권자 아동들에 한해 타이틀 42 조처를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DC 지침에 따라 이 아이들은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타이틀 42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2020년 3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해당 정책이 난민 신청 기회를 막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속 시행해 왔습니다. 이 타이틀 42가 시행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 160만 명이 남북 국경지대에서 멕시코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틀 42 조처에서도 어린이들은 예외였다고요?
예, 바이든 행정부는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은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CDC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에 한해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는 어린이는 여전히 추방 대상이라고 CDC는 밝혔습니다.
네, 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예, CDC는 20쪽이 넘는 문건을 통해 결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로시아 월란스키 CDC 국장은 문건에서 최근 미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은 물론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의 출신 국가들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도 곧 추방될 처지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정부가 어린이들을 예외로 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4일 CDC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타이틀 42에서 예외로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어린이들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방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는 대신에 이들 아동에 한해 타이틀 42 정책을 아예 중단한다고 밝힌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경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CDC는 아이들이 미국에서 코로나 검사 등 다른 방역 조처를 거친 후에 후견인에게 인계될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의 후견인은 대부분 아이들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네. 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 주 정부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 옹호 단체에서는 타이틀 42가 홀로 국경을 넘는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이주자를 대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딕 더빈 연방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타이틀 42는 남부 국경 보안에 있어 인도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은 해결책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텍사스주의 아주 강력한 낙태법이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대법원이 11일 주의 낙태법과 관련해 주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법과 관련해 낙태 시실소가 주 당국자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법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네.
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낙태법 반대 소송을 이끈 미국 생식권센터의 마크 히런 변호사는 낙태 금지와 관련한 우리의 도전은 사실상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판결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텍사스주 나트법과 관련해서 소송은 찾아보기 힘들게 됐는데요. AP통신은 사실 지난해 9월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낙태법 관련 소송은 거의 모든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대법원의 결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텍사스주 대법원이 전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낙태 시소설들이 소송을 취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관련 소송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텍사스주의 낙태법 하면요. 미국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렇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맞습니다. 텍사스주 낙태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낙태를 허용하는 시점도 매우 빠른 편이지만 해당 법의 집행을 시민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낙태 시술이나 낙태 시술을 돕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 시민이 소송에 성공할 경우 최소한 만 달러의 보상금도 받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 다툼도 치열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맞습니다. 법의 시행을 두고 텍사스 주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 낙태 옹호단체 그리고 연방정부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 연방대법원에도 두 차례나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보수 성향 판사가 우위인 연방대법원은 이 텍사스 낙태법의 시행을 유지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법 시행에 있어 부분적인 소송은 허용했는데요. 바로 의료시술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은 예외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낙태법이 다시 텍사스주 대법원에 올라간 거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제5항소법원은 의료시술관리공무원이 낙태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낙태법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텍사스주 대법원에 요청을 했던 건데요. 제프리 보이드 텍사스주 대법관은 주 공무원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집행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로 텍사스 낙태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없어진 셈입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텍사스주에서 이렇게 엄격한 낙태법이 시행된 이후에 낙태 건수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까?
예, 주 보건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텍사스주의 낙태 건수는 약 2,200건, 10월은 2,250여 건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각각 약 50%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낙태법 시행 이후에 인근주의 낙태시술소를 찾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처방받는 텍사스 여성의 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매달 약 1,400명이 가까운 텍사스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이웃주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인구조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인구조사에서 특정 인종의 집계가 덜 됐다라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 인구조사국의 인구조사 10년마다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 2020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의 정확성을 확인해 본 결과 특정 인구의 실제 인구수보다 좀 숫자가 덜 집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떤 인종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중남미계 미국인, 아프리칸 원주민 등의 인종이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가 됐는데요. 자, 인구조사국이 벌인 사후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다는 분석인가요?
인구 집계에서 가장 많이 누락된 비율은 인종은 이제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아메리칸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인데요. 이들은 5.6%가 덜 집계됐습니다. 이어 중남미계 미국인들은 거의 5%, 그리고 아프리카 미국인은 3.3%가 더 적게 집계됐습니다.
네, 이들 인종이 실제보다 이렇게 더 적게 집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이들 인종 인구는 앞서 지난 2010년 조사에서도 실제보다 덜 짓게 됐는데 다만 누락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더 높아진 겁니다. 자, 10년 전 인구 조사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는 20%가량, 중남미계는 1.5%,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4.9%가 각각 덜 짓게 됐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이 중남미계 미국인의 집계 누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백인이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 두 인종은 오히려 초과 집계됐습니다. 2020 인구조사에서 백인 미국인은 1.64%,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은 2.62% 각각 초과 집계됐는데, 뭐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하거나 타지에서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 이중으로 보고를 해서 이 초과 집계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인구 집계 누락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구조사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내용을 담으려고 한 것이 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시행하려고 하자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란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취소했는데요. AP통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히 중남미계 사람들의 인구조사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국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한 설명을 내놨군요.
예, 인구조사국의 로버트 산토스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질문 추가 항목 움직임에 더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토스 국장은 팬데믹 기간, 특히 미국 전역에 많은 중남미계 미국인 공동체가 실직과 주거 불안정 등의 고통을 겪었고 이것이 인구 집계 누락에 일정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사의 정확성, 통계의 정확성은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구 조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 어떤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서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가 결정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인구조사에서 특정 인종의 집계가 누락된 것이 실제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 4월 인구조사국 결과를 토대로 하원 의석수 할당을 발표를 했는데 아르투로 바르가스 날레오 교육기금 최고경영자 CEO는 AP통신에 2020 인구조사에서 중남미계 미국인의 인구 집계가 누락되면서 해당 인종의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애리조나주는 추가 의석을 배정받지 못했고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 역시 각각 한 석과 두 석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 말고도 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죠?
연방자금 투입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년 1조 5천억 달러 상당의 연방정부 지출이 결정되는데요. 연방지원금은 응급보호와 보건의료, 직업교육, 도로건설, 또 공립학교 등에 쓰이는 만큼 인구조사 결과는 미국 시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이어집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차량 기술. 미국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시험 운행되는 지역들도 있고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주행차가 더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자동주행의 상용화를 검증하기 위해 몇몇 전문가들이 미 중서부 콜로라도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인 셔틀버스에 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콜로라도를 달리는 무인 셔틀. 콜로라도주 골든에 가면 독특한 셔틀을 볼 수 있습니다. 셔틀이란 짧은 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는 버스를 말하는데요. 골든 로버스라는 이름의 이 셔틀은 무인 셔틀로 운전석이 따로 없고요. 그렇다 보니 크기도 일반적인 버스보다는 아주 작습니다. 무인 셔틀은 미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인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데 대학 캠퍼스와 일반 도로를 오가며 최대한 6명의 승객을 실어내릴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자율주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대중교통연구가 에이미 포드 씨는 이날 로버스에 올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일반 차량에도 이미 일부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설정된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이나 차선 유지 기능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바로 자율주행 기술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콜로라도주의 무인 셔틀 도입을 진두지휘한 콜로라도 스마트시티 연합의 타일러 스위닥 씨도 이날 무인 셔틀에 함께 올랐는데요.
I think we will see driverless to truly driverless transit operations this decade.
스위닥 씨는 10년 안에 완전한 무인 차량 기술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함께 무인 셔틀 검증에 나선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웰스 마셜 교수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5년 안에 완전 무인 차량이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무인 셔틀 버스는 거의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인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My name is Ed, and I'm an operator here.
에드 씨는 과거 한국이나 북한의 버스 차장처럼 버스에 올라타 무인 셔틀의 운행을 돕고 있는데요. 무인 셔틀이 출발과 정지는 스스로 결정하지만 버스가 언제 출발할지를 지시하는 사람은 에드 씨입니다.
It's at a stop sign and it's still waiting.
에드 씨는 거리에 멈춤 표지판이 서 있으면 무인 셔틀은 자동으로 멈추는데 다시 출발할 때는 자신의 출발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마셜 교수는 무인 셔틀의 속도가 시속 20km인 점을 지적했는데요. 느린 속도가 다른 운전자들을 짜증나게 한다는 겁니다. 셔틀 뒤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걸 보니 당황스럽다고 했는데요. 무인 셔틀은 달리다가 급정거를 하게 됐습니다. 에드 씨는 무인 셔틀엔 비상 정지 기능이 있다며 부주의한 차량 운전자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자동으로 멈춰선다고 했습니다. 포드 씨는 이 모퉁이를 돌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이 있다며 이렇게 셔틀이 자동으로 멈춰서는 기능은 유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상정지 후 출발을 하기 위해 에드 씨는 다시 출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날 콜로라도주의 무인 셔틀에 탑승한 전문가 3명은 무인 셔틀이 아직 인간의 도움 없이 혼자 다닐 준비는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부정적인 마셜 교수마저도 무인 셔틀과 같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가 계속 시도돼야 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사람들에게 유용한 기술이 되지 못할 거라는 마셜 교수의 말에 포드 씨 역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무인 셔틀 프로젝트 로버스 측은 아직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반쪽 무인 셔틀이지만 앞으로 더 기능을 개선하고 또 완전한 무인 시스템으로 운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더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빅데이터 아트센터.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 관련 교육을 시키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다 보니 저소득 가정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DC에 가면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예술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각자 붓을 들고 원하는 색의 물감을 골라 큰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대형 작품을 완성하고 있는 건데요. 워싱턴 DC에 있는 시타 아트센터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미술을 비롯해 악기, 무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ve seen young people come in who have never taken an art class and gotten to take.
시타트 센터의 로레타 톰슨 최고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전에 예술 사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는 미술과 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예술에 대한 애정으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고 했는데요. 또한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 예술을 배움으로써 서로 더 잘 소통하는 법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시타 아트센터는 지난 2000년 교회에서 사역했던 음악가 론다 버클리 씨가 자신의 멘토인 패트리샤 시타의 이름을 따 시타 아트센터를 설립했는데요. 패트리샤 시타 씨는 1970년대부터 예술을 통해 도시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자 노력한 사회활동가였죠. 시타 아트센터는 워싱턴 DC 내 비교적 부유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지만 수강생의 약 80%는 중간소득 6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의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Based on the family's household size and their income level,
톰슨 씨는 학생의 가족 수와 소득 등에 따라 등록비가 차등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없다며 만약 수업료를 내기 힘들다면 지역사회봉사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중남미계 가정 출신인 로라, 로레나 자매는 시타아트센터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I feel like physical acting helped me a lot because like since we're acting.
로레나 양은 연극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됐다며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법을 배움으로써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고요.
For me, what helped me the most is sales. We get to communicate. Like,
로라 양은 세이즈라고 하는 지도력 향상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10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됐고 리더처럼 대화하는 법을 체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 어머니 노마 씨는 아이들이 아트센터에 다니면서 실제로 달라지는 게 보인다고 했는데요.
So she's taking ballet. I like ballet because that makes her have discipline.
노마 씨는 딸이 지금은 또 발레 수업을 듣고 있다면서 수업을 듣기 위해 직접 등록서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임감을 더 키우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타트센터는 처음 문을 연 후 20년이 넘도록 아이들에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명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시타아트센터는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To let sleeping dogs lie.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Hey, do you have a minute? I really need to talk to someone.
Sure. What's wrong?
My coworker Jess is really mad at me.
What did you do?
Well, he didn't get a promotion. So, at a work gathering recently, I told his boss that she made a mistake.
Oh, no.
And that she should give him the promotion.
Oh, boy. That is a big no-no. You should never interfere in someone's work life.
I know, I know. Now I feel like I should call his boss and apologize.
You definitely should not do that.
But I made a mistake. I want to fix it.
That will not fix anything. You need to let sleeping dogs lie.
헤이, do you have a minute? I really need to talk to someone.
시간 있어요? 나는 누군가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Sure. What's wrong?
물론이죠. 뭐가 문제죠?
My coworker Jess is really mad at me.
내 동료 제스가 나에게 정말 화나 있어요.
What did you do?
뭐를 했는데요?
Well, he didn't get a promotion. So, at a work gathering recently, I told his boss that she made a mistake.
그가 승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모임에서 내가 그의 보스에게 당신이 실수했다고 말했어요.
Oh, no.
안 돼요.
And that she should give him the promotion.
그리고 그를 승진시켜야 했다고 말했죠.
Oh, boy. That is a big no-no. You should never interfere in someone's work life.
그건 절대 안 돼요. 당신은 누군가의 회사 일에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I know, I know. Now I feel like I should call his boss and apologize.
알아요. 지금 그래서 그의 상사에게 전화해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You definitely should not do that.
당신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But I made a mistake. I want to fix it.
그러나 내가 실수를 했어요. 고치고 싶어요.
That will not fix anything. You need to let sleeping dogs lie.
그것으로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개를 그냥 누워있게 해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속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ou need to let sleeping dogs lie.
To let sleeping dogs lie means to do nothing in a situation.
To let sleeping dogs lie. 잠자는 개를 누워있게 한다. 이 뜻은 어떤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Sometimes taking action can make things worse.
어떤 경우는 행동을 취하는 게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세요. 잠자는 개를 그냥 누워있게 하세요. To let sleeping dogs lie. 대화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